오늘 32조를 보겠습니다. 32조 교회 질서와 권징에 관하여 32조를 보겠습니다. 같이 32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치리를 맡은 자들이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고 좋지만 그럴 때 그들이 항상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떤 양식으로든 양심을 속박하고 강제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안이나 규범들이 도입되는 것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오직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도록 하는 일에 적합한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 1561년 그 당시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교회가 교권을 가지고 교회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회의 권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항상 이런 작용과 반작용의 일들이 일어나지요. 교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교권에 대해서 신랄하게 질타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기관에게도 권위를 도무지 부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시도들은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 정치나 교회 질서 자체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우리에게 때로 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악한 정치도 사실은 정치가 실종된 것보다 어떤 모종의 정치 행위가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잘못되어도 만약에 정치가 완전히 정말 실종되고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겪는 고통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지 교권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때문에 교권이나 교회 질서나 교회 정치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그냥 한 데다가 내다 놓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와 그에 따른 이 정치 행위가 있어야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칼뱅이 1536년에 제네바에 왔을 때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무질서했습니다. 오락과 춤과 도박을 즐겼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매춘도 공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지속적으로 개혁작업을 하게 되고 한 20년 동안 칼빈이 그 도시를 정화하고 난 다음에 스코틀랜드 개혁자였던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뭐라고 평가를 했는가? 사도시대 이후 지상에 있었던 그리스의 가장 완전한 학교가 이곳에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칼빈이 20년 동안 걸쳐서 제네바 의회나 제네바 시, 그 다음에 제네바 교회 전체를 잘 개혁했는지 그런 평가를 들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교회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32항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대로 교회 치리를 맡은 자들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질서를 세우는 것이 좋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질서가 없이 교회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도르트 신조를 살펴봤지만 도르트 회의에서도 도르트 질서라고 하는 항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개혁교회 질서에 대한 책들이 출간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도르트 회의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항목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항목들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누가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직분자의 자격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맡은 봉사자가 어떻게 취임해야 되는가? 의식에 관한, 임직에 관한 내용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일에 봉사해야 되는가? 교회 활동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라는 것까지 다 적시해 놓았고 교회 회원을 충고하고 권징할 때는 또 어떤 방식으로 충고하고 권징해야 되는가? 라는 이런 내용들까지 다양한 항목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다 보면 직분자도 세워야 되고 직분자를 세우려면 어떤 의식을 거쳐야 될 것인지 또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일들을 전부 다 써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이미 웨슬리 신앙고백서처럼 내용에다가 딱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2항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가르침은 이런 교회 질서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인데 그것은 유일하신 교회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원리로 삼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양심의 속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일 때문에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성경적인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칼빈은 1541년에 제네바 교회를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 질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질서의 원리가 1559년에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가 열렸는데 프랑스 개혁총회에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1571년 엠덴에서 열렸던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에서도 바로 이 칼빈이 작성한 질서 원리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560년에 스코틀랜드 개혁자였던 존 녹스가 제네바 아카데미에 가서 배우고 돌아와가지고 제1치리서를 작성했는데 그 제1치리서가 뭐냐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1578년에 존 녹스를 대신해서 스코틀랜드를 개혁했던 앤드루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2치리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 근간과 기초를 닦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스코틀랜드로 가면 정말 이 개혁교회 질서와 권징과 정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개혁주의 그 설교 세미나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한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대법관이에요. 상당히 고위공직자죠. 그런데 이 대법관인 장로님이 로마 카톨릭 종교를 갖고 있는 친구의 장례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밝혀져서 결국은 그 대법관 장로님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로부터 7위를 받게 된 바로 그 사건을 저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얼마나 교회가 정말 옳고 바르게 서가고 있는지요. 이런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누가 뭐 권위가 더 있고 없고가 아니라 다 주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다 통치와 지배를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 우리 앞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사오백 년 전에 우리 신앙 선배들 이런 원리를 다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이렇게 허물어지고 작은 일 때문에 막 휘청거리는가 하면 다름 아니고 이런 이미 우리 개혁자들이 세워놓은 전통과 원리를 이 시대에 적실하게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잘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해서 교회에 이런저런 원칙들을 세워놓으니까 결국은 교회가 어지럽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런 부분에서 다른데 견눈질할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린 개혁교회 질서 원리나 또 제2-7이서 같은 것을 읽어보시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모든 활동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서 교회를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개신교인들은 예수의 소가 왕이라는 사실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문제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그 질서에 여러분들이 따라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제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현상교회 교인 규약을 만든 것도 사실은 이런 차원에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디서 직분 받아온 분들이 자꾸 내가 서리 집사인데 왜 집사라고 안 불러주느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교인 규약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개정해 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32조 왕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질서를 세울 때 성경의 직접적 가르침이거나 혹은 그 가르침으로부터 추론된 원리를 가지고 질서를 만듭니다.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명시적으로 실행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직분자를 세울 때 금식기도했다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러면 그런 원칙을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의식이 있으면 금식하고 직분자를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부적인 원리들은 성경에 다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에서 추론된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이 명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신자의 양심이 구속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우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를 세울 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가르치지 않는 규칙이나 질서를 세워서는 안 돼요.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항상 적정과 절도의 원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개혁교회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춰서는데 멈춰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삶의 구조나 교회를 이루는 근간과 구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원칙을 따라서 32조항은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성경적 원리가 실행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배고 다른 하나는 권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32조에 보면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양심을 속하고 강제하는 모든 인간적인 고안이나 규범들이 도입되는 것을 배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고안과 규범 이것은 배격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왜 그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인간의 양심이 속박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지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0항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라고는 항목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신앙 선배들은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조항들을 만들었으면 되었는가? 그것은 그 당시 타락한 교회가 즉 중세 가톨릭 교회가 교인들에게 면제부를 강매하고 불필요한 전통을 강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이 명하지 아니한 불필요한 전통과 유전들을 가리켜서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된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된 거죠. 그죠?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피니 쉬게 하리라고 말할 때 그 무거운 짐을 보통 인생고라고 이해하는데 물론 인생고가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할 때 그 짐은 어떤 짐을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이 명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유전과 전통 그것을 지키느라 그들의 영혼이 곤비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나에게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냐면 성경 말씀에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가 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을 힘겨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 그 영혼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가 어쨌든 합의해서 어떤 일을 하자라고 할 때 그 일에 가담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겁죠. 왠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참 신자의 양심에 자유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영역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신자의 기본적 의무고 예배는 신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유진행제가 6개월 동안 훈련받고 왔는데 말이죠. 제가 군대 가가지고 첫 주는 교회를 못 갔어요. 훈련소에서 교회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았던 제가 한 주를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정말 거울 볼 시간 없이 그렇게 훈련을 빡빡하게 이렇게 받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얼마나 지친지요. 그래서 한 주 예배를 끝내고 그 다음 주 예배에 딱 참여를 하는데 그냥 교회당에 그냥 앉자마자 제가 눈물을 쏟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 예배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아프고 힘든 상들을 아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은 예배가 단순한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들어져야 되는데 이런저런 불필요한 전통과 유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불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순서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현대복음주의권 예배에 참석했을 때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난 설교를 하면서 아멘 이렇게 아멘 이게 사실은 이제 아멘을 해달라는 그 유도하는 질문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왠지 불편해요. 아멘은 화답인데 이게 의문형이 되어가지고 아멘 이러면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소한 거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또 교회를 세워갈 때 이런 식의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지 아니한 부분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가거나 또 예배 순서로 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안, 인간이 가진 아이디어에서 나온 어떤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지려고 하는 처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말은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인데 뭐가 모자라니까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뭐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무식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개혁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보시면 간단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주일 낮에는 서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고 또 높은 분이 오면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이 다 일어서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의 의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리가 서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천주교 미사 같은 경우에 참여해 보시면 뭐 앉았다 일어났다를 뭐 여러 번 뭐 반복하잖아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한번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2007년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전집사님이라는 분이 밴쿠버로 이민을 가서 제가 안식년으로 그 밴쿠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개혁교회인데 약간 이상한 개혁교회였어요. 저는 모르고 갔는데 성찬을 매주 한다 그러는데 성찬을 받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손님으로 동양인으로 제 아내하고 딱 왔잖아요. 그런데 참 마음이 양심이 너무 불편해서 사실은 저는 그런 일을 거의 하지 않거든요. 나가버리거나 하는데 그때 그 저희 교회 교인이 다니는 교회 이렇게 예배 왔다가 성찬식 때 그냥 나가버리면 뭐 저는 전할지라도 저를 데리고 온 그 집사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꿇고 딱 한 번 제가 성찬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거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기분이 아주 좀 이렇게 묘합니다. 이렇게 좋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성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도나 그 다음에 원칙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면 신자의 양심은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런 질서를 세울 때 절대로 그런 식으로 신자 양심을 속박하는 방식으로 이런 질서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오용해서 무분별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적극적인 자유로 이해하면서 그 적극적인 자유는 항상 섬기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섬기는 용도로 사용했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마음껏 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이 핫지라고 하는 사람 찰시 핫지의 아들인데 제이 핫지라고 하는 사람이 웨스민스터 20장에서 인용되는 누가복음 1장 75절 말씀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위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자유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써 두려움 없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려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평생을 섬기도록 하는데 그 자유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거룩한 사용을 어디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말씀에 위배가 되고 그 다음에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압제 행위가 있을 때 사용하라고 바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리, 잘못된 교리, 성경이 말하지 아니한 원칙들을 교회가 강조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성경에서 빗나간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지키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원칙에 빗나가 있느냐 빗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여부가 교회를 이루는 대전제와 원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32조는 권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징의 목적을 마지막에 언급하면서 권징의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교회의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도록 하는 일에 적합한 것만 받아들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화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적합한 것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권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요. 흔히 열쇠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열고 닫는 것으로, 거룩한 복음의 전파는 교회 문을 여는 것으로 비유하지요. 그 다음에 권징은 바로 그 문을 닫는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이델베르크 의원도 살펴봤는데 거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열쇠만으로 문을 닫거나 열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을 통과하도록 허락을 받으려는 자, 즉 교인들이죠, 그죠? 그 교인들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누가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통제할 의무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교회 회원을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무슨 인간적인 자격이 아닙니다. 뭐 많이 배웠느냐 가졌느냐 그게 아니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건데, 어쨌든 이러면서 교회가 그런 일들에 관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권징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시행되어져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인들 간의 상호 권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원들의 사정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세요. 그렇죠? 함께 주일날도 만나고 주중에도 만나고 때로 차 한 잔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의 사정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의 삶의 내용 안에 말씀이 명하지 아니한 내용들이 들어오는 이런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발견하실 때 그냥 못 본 척 지나쳐서는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도의 교제권 안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 신뢰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고깝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기본적인 이 교제가 이루어진 토대 위에서 상호 권면이 가능하지, 생뚱맞게 전혀 뭐 인격적 교제가 없는 사람한테 당신 내가 보니까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고 뭐 식사도 하고 여성도 남성도 교제도 하고 모임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로 이 상호 권징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를 쌓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의 죄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의 교제권 안에서 그냥 보고 지나쳐서는 안 되고 그 죄를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어려운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렇잖아요. 어떤 권면의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많이 재고 기다리고 그랬다가 아, 좀 이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이런 정도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고 이런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처음부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길을 잘못 찾다가 어떻게 헤매버리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회해서 내가 가는 길로 접어들려고 우회를 했던 거죠. 그런데 우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방향을 잘못해서 나중에 보면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나요? 따라서 상호 권징이 교회 안에서 미리미리 이루어지면 사실은 교회 치리회에서 권징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서로 그런 교통과 교제 안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때로 우리의 삶을 노출시켰을 때 그 노출된 정보가 때로는 부풀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제로 와닿을 때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픔은 움츠리는 것처럼 교제권 안에 들어갔다가 상처받으면 교제권을 탈퇴해버리죠. 그러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내가 이런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참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교제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긋나지 않는 길로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배려와 사랑, 상호 신뢰와 믿음 이것을 평소에 잘 쌓아놓으셨다가 이것을 영적 그 체력의 기초로 삼아서 때로는 좀 말하기 어려운 일도 그분에게 가서 이거는 이러고 저거는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신자들끼리 이처럼 상호 권면이 이루어져서 7위 외에 권징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교회 7위에서 권징을 하지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본래는 목격자. 그 사건을 먼저 목격한 사람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먼저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좋은 기회에 말씀을 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본 것을 다 구역장이나 혹은 구역장이 전부 다 저에게 말해서 제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다 불러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지요? 지적질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부르면 다 당신 이럴 때 저랬지, 예? 이 말 했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을 하시는 것이 우선이죠.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증인을 대동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해서 교회로 하여금 권면하도록 해라. 그런데 만약에 교회의 말,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7위회를 가리키죠. 그렇죠? 당회를 가리킵니다. 당회를 통해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라고 말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 밖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주님의 참된 치리와 통치가 없는 곳이라 그런 이야기죠. 물론 보이는 교회와 단절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적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교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이 지역교회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교회에서 내린 출교는 그 범죄자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일시적으로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저주했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집 바깥에 머물러야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 바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출교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교를 하는 목적은 뭐지요? 그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그래놓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리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이렇게 출교하는 이유는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다라고 단정짓기 위함이 아니고 사실은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적어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교한 뒤에는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이 말은 더 이상 관계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질 필요성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육의 질서를 보면 3개월이나 1년에 몇 번 권징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찾아가서 그에게 다시 권면하고 회개 징후가 있는지를 살피고 다시 치리에 와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하고 그 다음에 해벌을 하는, 벌을 해지하는 그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32조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회 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질서를 이루고, 그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서 영혼을 옥죄는 일들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희가 잘 헤아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바른 교회 질서를 잘 세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배우는 이런 내용들이 지성적인 차원에서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교회를 이루는 건강과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개혁교회에 대한 질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동일한 내용과 원칙에 따라 다신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된 교회를 이루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함께 마음으로 확인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